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겠죠.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계시록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한 가지 물을 상상해봅시다.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으면 약간 서서히 생명력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그쵸? 좀 썩어가는 느낌이 들고, 왠지 처음에 고였을 때는 좀 맑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미지로 저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쵸? 그래서 고여있는 물은 우리 가운데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어감도 일부러 약간 그렇게 지었는지, 웅덩이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웅덩이의 물과 좀 대비되는 물이 비슷한 양이라 할 정도의 계곡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흘러가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물은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좀 더 생명력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쵸? 내 자체가 흘러가면서 주변의 생명을 적시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흘러가는 내 행동 자체가 썩거나 어떻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동성의 이미지, 맑음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또 그렇게 흘러가면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의 지류들을 만나면서 강으로, 바다로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미지까지 가지면서 흘러가는 물, 계곡의 물은 어떤 생명력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럼 봅시다. 웅덩이의 물과 계곡의 물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무엇이 이 어떤 물은 웅덩이가 되게 하고 어떤 물은 계곡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물의 속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의 질이 계곡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의 능력이 웅덩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단지 각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완만한 각도, 평평한 각도, 그리고 어떤 일정한 각도 속에 쌓여 있으면 그것이 웅덩이가 되고 저수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각도를 갖게 되면 그 각도가 이 물에게 뭘 부여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는 물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물이어서 계곡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능한 물이어서 웅덩이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각도를 갖고 있느냐, 각도를 갖고 있지 못하느냐, 그 물에게 각도가 주어졌느냐, 각도가 주어지지 못했느냐가 이 물의 방향성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쵸? 인생에도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웅덩이 같은 삶이 있죠. 웅덩이 같은 생활이 있습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난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쵸? 왠지 내가 서서히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서서히 그 내 맑음이 탁해지는 것 같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서서히 내가 좀 썩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내가 전보다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서 나는 내 삶에 대한 느낌이 요즘에 어떠냐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기에 내 삶에 대한 느낌이 좀 웅덩이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웅덩이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또 하나 계곡물의 삶이 있겠죠. 그쵸? 내가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 역동성이 일어나고 내 삶이 되게 역동적이고 생명이 있고 뭐가 좀 더 나아지는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생명이 전달되는 느낌도 있으며 다른 생명의 흐름들을 만나서 내가 더 커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지향적인 그것이 강이건 바다건 더 넓은 세계 더 최종적인 세계를 향한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요즘에 웅덩이에 빠져가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힘차게 계곡에 흘러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계곡물적인 산으로 만드는 것과 우리의 삶을 웅덩이적인 산으로 바꾸는 그 각도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것이 자질에 달려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원래 맑은 사람이어서 계곡물적인 삶을 살거나 이 사람은 원래 좀 탁한 사람이어서 웅덩이적인 삶을 사는 어떤 내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그렇죠? 그 사람의 재능과 내면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어떤 능력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웅덩이적인 삶으로 살게 하는 것과 계곡물적인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는 그 인생에서 각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한 메인 주제인데 그것은 지향성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각도가 됩니다.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동성을 갖고 흘러가 나갑니다. 근데 지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고여지기 시작합니다. 걔네 능력차가 아닙니다.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흘러나갑니다. 무능하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평가가 어떨지는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던 간에 그 사람 스스로는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 인생은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향성을 갖지 못하는 삶은, 지향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지향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또는 고정화. 뭐 남들이 훨씬 더 괜찮다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뭔가 서서히 내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향성이 가립니다. 대표적으로 그 지향성을 잃어버린 교회로 평가되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들이 있으시겠죠? 다른 여섯 교회는요 이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완전 욕만 잔뜩 먹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요 양가를 얘기하죠. 항상 네가 악한 것을 끊어내기에 열정은 있으나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적은 믿음을 가졌으나 충성했다. 네가 순전하게 사랑했으나 그것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에서 철저하게 경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또 다른 여섯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도교회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동성의 평가를 받아요. 너는 그래도 공의를 향해서 달려나가던 교회다. 네가 공의를 베풀었고 너 때문에 공의가 전달되었던 교회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도 해보자. 네가 사랑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교회다. 너를 통해서 사랑이 더 베풀어졌고 사랑이 영향을 미쳐져서 네가 어떤 영향을 미친 건 내가 알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이 부분도 더 잘해보자. 다른 대화는 이런 식의 대화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해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뭔가 지향성을 가지고 역동성을 갖고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떤 계곡물적인 삶, 나아지고 생명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합니다. 좀 지금 내가 썼던 제가 썼던 비유조라면 약간 고여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는.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도 교회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일곱 교회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시작한 교회입니까?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이단 교회가 아니라고요.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고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고 일곱 교회 중에 하나로서 대표성을 띠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은혜의 흐름 중에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멈춰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그 생명력을,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굳어버렸을까요? 이 교회는 이렇게 고정화됐을까요? 이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능성을 그저 품고만 있으면서 서서히 사실은 그 생명력이 쇠잔해가는 것을 스스로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전 여러분, 전 윤슬이를 차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왔어? 괜찮아? 네. 다니게 두세요. 괜찮아요. 다녀, 괜찮아. 아, 니네 엄마가 내가 청소 안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안 닦아놨다고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못 먹었어요. 참, 자기 입장들이 있어요, 그쵸? 들어갑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이 교회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지적하죠? 너희가 부유하지 않으나, 너희가 헐벗었으나 스스로 부유하다 하고, 너희가 눈 멀었으나 본다 하고 벗었으나 입었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 조금 패턴을 바꿔서 설명해 봅시다. 전에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부유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에 부유함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부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의 몰락입니까? 지향성이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한은 이게 너희들의 부유함이었잖아.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걸 너희의 부유함, 너희의 지향성, 이걸 목적이라고 하고 살아갔었잖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해서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보기엔 그게 없어져서 가난한데. 그리고는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전에 지향하지 않았던 것. 그냥 과정의 일부로 찾아온 것. 목적이 아닌 것이 마치 지향이었던 것처럼 이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욱더 뭘 망칩니까? 이들의 지향성을 더 망치죠. 왜? 여기가 조스다운이니까. 골에 도착한 것이니까. 다 이룬 것이니까. 여기는 웅덩이죠. 지향성이 사라집니다. 전에 보던 것이 있어요. 저렇게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입장에선 얘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근데 얘는 아니래요. 본대요. 왜? 나 지금 이걸 보고 있으니까. 요한이 보시기에 얘는 벌거벗었습니다. 왜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예요. 내가 나답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 화려하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유하다 하나, 본인들은 본다 하나, 본인들은 입었다 하나. 사실 요한이 보기에는 교회의 지향성을 잃어버려서 이도저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라우디아 교회 비극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됐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끔 이런 일을 자주 겪으니까요. 세계교회가 항상 겪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들, 그리고 신약의 다른 교회들이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막 교회들 가운데 많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 지향하는 꿈이, 우리는 제자를 양육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다라는 꿈을 갖고 달려가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쵸? 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꿈꾸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점에서 사람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 교회가 어느 점에서 돈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 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아직 없고 그냥 사람이 많아졌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때부터 이걸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옛날에 보던 걸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유하다고 하던 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부유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부유함이죠.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진짜 위대한 시대가 오는 것, 가치가 갱신된 시대가 오는 것, 새로운 대안적인 나라가 만드는 것, 그게 다윗이 받고 솔로몬이 왔던 지향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세워놓자 어떻게 되죠?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게 자기 지향이었던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놀죠. 그때부터 썩죠. 자기가 한데 있었던 모든 생명의 가능성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도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턱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소멸시켜버립니다. 여호수아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습니다. 정복했어요. 위대한 나라를 세울 초석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만들기만 해요.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자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먹고 살려고 애굽에서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굽에서 떠났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나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나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하고, 벌거벗었는데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일들이고 교회사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현대교회도 나타난 일들이죠. 이거는 적용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왜? 일단은 대다수가 공감하기에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꿈꾸는 가치가 뭐죠? 민족복음하죠? 민족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현상적으로 얘기해도 일단 4,500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체적으로 얘기하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사랑이, 대안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적시는 거죠? 근데 한 천만 명 모이니까 건물 좀 세워지니까 돈 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죠? 뭐 교육까지 넓게 가지 맙시다. 우리 개인사로 가보죠.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언덕 위에 올라서서 정상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대학 때 저랑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 때 저랑 얘기할 때, 저와 잘 먹고 잘 살고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좋은 데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비전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향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난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거고 도전할 거고 이렇게 해나갈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사람을 뭐가 망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망치는 건요 극도 위기가 아닙니다. 작은 성공입니다. 그러다가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유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원래 목적이었던 것처럼, 거기가 원래 정착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게 되게 좋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하실 분들도 있죠. 하신 분들, 하실 분들. 여러분, 결혼하는 게 목적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액장에 둘이 걸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야, 그래도 혼자 늙어 죽지 않고 같이 사니까 좋다요? 아니면은, 야, 그냥 이제부터는 얘가 빨래는 해주겠지? 얘가 돈을 벌어오겠지? 이래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과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내 모습을 꿈꾸면서 걸어 들어가요? 그쵸? 너는 내가 주려 했는데, 그쵸? 어떻게 걸어 들어갑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게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게 언덕이 주는 위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정상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정상을 보며 걸어가다가 작은 언덕에 올라와서 뒤를 한번 돌아보면 그 아래가 좀 보이죠? 그러면 거기서 원래 여길 오려고 했던 사람이냐 구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에 만족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목적이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그래, 내가 100은 안 해도 한 50은 했지. 내가 100은 안 해도 한 70은 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여했던 자가 가난해지는 것이며, 보았던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며, 입었던 자가 헐벗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웅덩이의 삶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덕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그 언덕에서 초막을 짓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고장 이거였나? 라는 생각 같은 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고장 이거였나? 뭐 직장생활의 고장 이런 거였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온 건가? 결혼생활의 고장 이런 거였나? 내가 그러려고 이렇게까지 한 건가? 아, 내가 뭐 그냥 사는 게 그냥 이런 건가? 나 이렇게 살자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산 건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느껴지십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언덕에 올라서서 지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웅리가 되는 순간, 그렇게 서서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명력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향성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관계,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떤 사회를 꿈꾸십니까? 우리는 자주 지향이 피곤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지향성을 갖고 역동적으로 살고, 그건 좀 피곤하고, 아, 그거는 스무 살 때 막 깃발 들고 뛰는 거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건, 깃발 들고 뛰어, 힘들고, 그냥, 그렇게 뭐, 또 꼭 지향하고, 뭐, 역동적으로 살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웅덩이 있잖아. 아름다운 웅덩이. 잔잔한 호수. 응? 여러분, 애기 키우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애기를 키울 때, 이쁠 때 놀아주고, 힘들면 짜증내고, 해야 되는 건 억지로 하고, 안 해야 되면 쉴 수 있고, 쉬고, 이렇게 키우는 게 애를 재밌게 키우고 안 힘들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아이가 되길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기대와 소망과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아이를 대해 나갈 때가 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애가 울면 달래려고 하고 자면 신나고 여기서 저 반응하면 안 돼. 장면 신나고. 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일을 잘하면서 다니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을 못하면서 다니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잘하면서 다니는 게 재밌겠죠. 그러면요, 일이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어떻게든 해내보려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장해보려고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안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그냥 어떻게든 좀 빠져보고 어떻게 좀 덜 해보고 어떻게 좀 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을 생각하면요 후자가 덜 힘듭니다. 근데요 내일을 생각하면 전자가 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양말 집어던지고 옷 집어던지고 눕고 테레비 보고 뒹굴거리고 청소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버티고 이렇게 제가 사는 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늘하면 늦고 치우라면 치우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는 전자가 더 행복합니다. 그렇죠? 나도 집에 와서 좀 내 맘대로 하자 좀. 선자가 생각해요. 행복해요. 근데요, 5분 행복하자고 50일을 날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이 될지 지향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 좀 피곤하다도 그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내가 안 피곤한 거예요, 그게. 오케이? 내가 어떤 사회인이 될지 지향성을 가지고 내가 그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안 피곤한 거예요. 내가 정신줄을 살짝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직장에서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에서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가운데 대하면서 내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저 내키는 대로 그렇게 슬슬 하는 게 훨씬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흘러내려가는 돌과의 부딪힘의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그 썩어짐의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양쪽 다 피곤하지. 그러니까 죽어서 바다를 가시면 네? 우리가 그 땅에 도달하면 우리가 피로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양쪽에 텐션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피곤한 지향성에서 멈춰서지 않을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피로감 때문에 여러분들 지향성에서 멈춰서지 않을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피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해봅시다. 이게 약간 올드스타일 설교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 어떻게 다니세요? 약간 재밌게 표현하면, 약간 그냥 스트릭트하게 표현하면, 작년에 여러분들은, 작년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꿈을 꾸며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겠구나. 브레스 오브 트리는 이걸 지향하는 교회다. 오늘을 오지만 내일을 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되어지는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 오늘 다니지 않았어요. 내일을 다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8명일 땐 그랬는데 언덕 위에 있으니까 사람이 조금 많아지니까 오늘을 다닙니다. 아, 브레스 오브 트리 분위기는 어떻다? 사람들은 어떻다? 설교는 어떻다? 예배는 어떻다?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별로다.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오늘을 보는 순간 이 교회는 존재감의 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보는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여긴 서서히 몰락할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구현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구현되지 않았어요. 지향성 하나가 이 교회의 동력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오늘을 보고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지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모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요거 좋네. 요건 별로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럼 이 교회가 나만 할 것 같아요? 나만 할 것 같죠? 지금은 나만 할 것 같죠? 이게 안 나만 합니다. 안 나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근데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게 삽니까? 지향성 있을 때 행복하게 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명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이런 신앙이 되고 싶었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고 이런 사회적 태도를 갖고 싶었고 이런 가정을 가지면서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인생을 살고자 했다라는 어떤 그 사람이 미래의 나가 내가 꿈꾸는 나가 내가 아는 선배인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격의 모습으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닮기도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멋있었을 때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멋있었을 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때 그랬던 시절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멋있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꽤 그런 사람이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게 다 끊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나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르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서 깨지는 겁니다. 안 깨질 것 같죠? 깨집니다. 그럼 조금 더 긴장하셔야 돼요. 교회도, 인생도, 세상도, 꿈꾸는 자에 있어서,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거나, 꿈꾸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력이 소진되어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모르지 않잖아요. 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상당한 사람들이 알 겁니다. 편민으로라도, 조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 이러한 삶을 꿈꾼다. 이렇게 되고자 한다. 그게 내 진심이다고 여러분들이 동의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것을 깃발로 항상 내 인생의 폴더에 꽂아놓으셔야 돼요. 진취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이슈를 꼭 추구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격에 대한, 내 관계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바른 의미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진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역동성을 다시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역동성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역동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교회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약간 몰아붙였죠,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뭐라고 하고 그런 것 같아. 이게 근데 그러면 이 상태에 여러분들이 멈추면요 집에 가면 죄책감이 남습니다. 난 왜 웅덩이에서 썩어갈까? 이제 그러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시 이 막힌 웅덩이에서 한쪽 벽을 무너뜨려 와서 물기를 내서 이걸 다시 흘러가게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하면 한쪽 벽을 무너뜨려서 물기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지향성을 가진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신앙적 지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향을 가진 게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인가 주셨을 때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지나가다 명상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동감되게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땐 동감이 됐었는데 지금 동감됐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 기억으로 견뎌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억을 통해서 다시 뭘 추구해야 됩니까? 그때 그 동감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동감은 어떻게 나한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주가 나를 찾아오시면 회복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향적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뭘 하자는 거예요? 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시 한번 초대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하지 마세요. 마음에 결단만 하지 마세요.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지 마십시오. 계획만 하지 마세요. 그래 지향적으로 살아보자. 내가 옛날에 그렇기도 했었는데 아 내가 그랬는데 맞아. 그래야겠네. 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의 정보와 껍데기를 회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도해봐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실패감을 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그때는 그 마음이 있어서 했던 거지. 그렇잖아요? 그땐 그 마음이 있어서 했던 건데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만 기억한다고 해서 그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하는 아 목사의 설교가 이해되는 그래 내가 지향적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게 문제였어 난 그 사람 웅덩이 같아 이런 걸 지적으로 생각하는 지적 쾌감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정신없이 하다 가만히 조용하게 촛불 하나 켜놓고 앉아있어서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된 어떤 명상적인 영성과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는 어떤 위시를 하면서 마음이 오는 상상의 위로와도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로 가서 내가 없었던 마음과 의지와 에너지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내 안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고백,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 지향성 없는 삶, 오늘의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이런 수동적인 삶,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이 정확한 고백에만 서면 성령 충만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독교적인 오해들이 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고 성령 충만의 얘기들 좀 따로 길게 합시다. 예전에 저는 성령이 온다고 할 때 강권적으로 오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난 어떻게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막 우와 막 이렇게 막 우와 에 이렇게 오 이렇게 돼. 왜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어릴 때 너무 어렸으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잖아. 중고등 예수 믿게 하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은 어떻게 예수 믿게 합니까? 그 미친 애들을. 얘들이 제정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를 왜 갔어요? 남자 애들 우 수련회가 얼마나 좋아요. 집에 있어봐야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매년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설교하길래 듣고 있고 눈 감아서 눈 감고 기도하려고 몇 마디 해보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새벽 3시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새로져 있고 처음에 이랬을 때가 있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죽이나 답답하시면 원래는 안 그러셔야 되는데 안 그러신 분인데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치 딜을 가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강권적으로 받은 애는 뭐가 없습니까? 인격적인 용납이 없죠.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강권적인 은혜는요, 강권적인 성령 충만은요, 표적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표적과 예표와 사인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떨어진다, 사라진다, 넘쳐, 이렇게 엎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은혜를 받았다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양동이 같은 데 이렇게 은혜를 지고 내려오죠. 근데 한 3일 못 가요, 이거. 이거 엎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의 성령관. 강권적인 성령. 거기서 좀 더 진행되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디플저 좋아했어요. 디사이플스. 아, 디플반은 거의 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 꼭 디플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 전 디플 찬양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디플에서 은혜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말씀하시고 찬양 집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찬양이죠. 전 오살리 기도원도 가고 금식 기도원 가서 막 토굴에도 들어가 보고 본당 들어가면 이상한 얘기 자꾸 하니까 또 막 오살리는 진짜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이상해. 다 종교 같아. 토굴에도 들어가 보고 강남 금식 기도원도 가보고 예수원도 가보고 그렇죠? 아주 유명하다는 집회는 가보고 찾아봐요. 은혜 자리를 찾아봐야 된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데를 뛰어봐야 돼요. 그렇죠? 성령 받으려면 뛰어가서 거기 딱 서 있어야 돼. 이번에 목동에 오신다. 목요일에 디플에. 그럼 목요일에 거기 뛰어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으러 다녔어요. 은혜 자리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 은혜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게 말씀을 읽고 아 깨닫고 아 그래 이거였구나 이런 지적해가 어? 아 명상을 하니까 왜 묵상을 하니까 생각이 좀 정리되는 거 어? 이런 게 다 성령의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게 영적 도전이긴 해 하지만 이게 성령 충만이랑 좀 다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적인 직접적인 교제까지 인도하는 과정성이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 뭐 강권적으로 하니까 잘 안 오고 강권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릴 땐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걸 잃어버리고 기다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돼요? 잊혀지죠. 괜찮아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서 놀이공원 탈 때 이거 줄 쓴다는 거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논다 생각하고 게임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래야지 오, 탔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강권적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 잊고 삽니다. 그렇죠? 저 잊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 저 개인적인 모든 고민이나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오해를 통해서 지나오면서 제가 지금 인정하고 지금 깨닫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확한 그 고백에만 쓰면 언제나 어디서나 오십니다. 예수는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문 밖에 서 계세요. 내가 그 고백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오시던데요?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진심도 아니면서 무슨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나 안 오나 보자. 이렇게 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것을 목청을 높여서 30분 40분 한다고 되겠습니까? 정확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기도를 해보자 하고 또 기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섭섭한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은지 내 인생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그래서 당신한테 얼마나 불만인지 아, 이 얘기를 한 두 시간 막 허심탄회하게 했어요. 그럼 성령이 옵니까? 응? 야 두 시간 동안 하나님 앉혀놓고 네가 문제야라고 얘기했는데 어? 아니 거기서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앉혀놓고 두 시간 동안 네가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성령이 오지 않더라고. 그러면 정확한 그 고백에 서는 거. 내가 지금도 이 지향성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도 안정적인 게 좋고 그래도 이 정도로 살고 싶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건 부담스럽고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러기엔 바쁘고 지금도 내가 이런 고백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길 지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향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그것을 꿈꾸게 하소서. 저는 고백까지 갈 때 함께 여러분들이 10년간도 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지향성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꿈꾸십시오. 말씀하십시다. 사는 것이 그냥 그러십니까? 사는 게 그냥 그러니? 라고 하는데 예! 라고 마음속에 대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 문제다. 왜 사냐? 근데 그냥 사죠 뭐. 그냥 정신없이 살고. 그 문제예요. 사는 게 그냥 그러면 문제입니다.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착해서 사는 게 그냥 그런데도 억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직장 없는 애 생각해서 그래도 난 직장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생각 난 그래도 결혼도 했고 또 못생긴 애 생각해서 얼굴도 이만하면 됐고 돈 없는 애 생각해서 그래도 난 돈도 있고 걸어다니는 애 생각해서 난 그래도 차도 있으니까 응?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살면 살만한 거지 내게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럴 때는 사랑이 풍부해요. 겸손하게 아, 잘 지내요. 아, 저야 잘 지내죠. 잘 지내요? 진짜 잘 지내요? 그럼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러면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지적이죠.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분명히 지적입니다. 얼마나 독하게 얘기합니까? 요한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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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런 요한이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러는 거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러는 거죠. 네가 벌거벗었다고 얘기하고 네가 눈멀었다고 얘기하고 네가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적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위대한 일곱 교회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곱 교회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못지않게 아니면 더 위대하게 시대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사명과 열정과 은혜와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형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신의 안에 사는 게 그저 그러고 이것이 문제라는 걸 알겠는데 이걸 문제라는 거 알기까지 멈추시면요 마음만 더 피곤해져서 테레비 보고 싶어져. 그럼 마음만 더 피곤해. 그걸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도전하시는 요한의 하나님의 음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 때 이 문제가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의 말씀해 주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그 고백, 고백이 문 여는 것입니다. 그 열기 시작하는 그 고백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실 것입니다. 이걸 다 동의하시면서도 그래 내게 성령이 필요해 그러니까 계기가 있겠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계기로 만들지 못하시면 인생이 갱신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수련회 가서 은혜 봐서 어떻게 인생이 갱신됩니까? 주일에 성령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고백을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시간에 고백을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악인이어서 우리는 매 순간 그 고백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는 게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에 적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런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과 한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냥 지시는지 진짜 사시는지 그냥 그거는 그냥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웅덩이입니까 계곡입니까? 웅덩이라면 흘러갑시다. 한쪽 맥만 무너뜨리면 다시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웅덩이 같은 내 가능성과 생명력이 소진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계곡 같은 생명력을 퍼뜨리고 생명력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에게 지향성이 필요하고 지향성을 하나님께 주시는 꿈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져야 될 터인데 주님과 만나는 은혜 다시 한번 주님께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고백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